마태복음 13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그 연가시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 연가시는 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데 만약에 기생하고 있는 그 곤충이 물가로 가지 않으면 만약에 뭐 땡볕에 그 연가시가 나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물가에 가서 연가시가 나오게 되는데 왜 물가로 가느냐 그걸 연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밝혀졌냐면 이 연가시가 메뚜기나 사막이나 이런 곤충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자기가 다 성장해서 그 몸 밖으로 나와서 곤충의 몸 밖으로 나와서 물가로 이제 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이 메뚜기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물가로 가게끔. 여러분 메뚜기는 뭐 메뚜기가 물가에 갈 이유가 없는데 뭔가에 끌려 가지고 물가에 가서 이제 그 연가시에게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한 건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되어 있냐면은 이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했을 때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곤충을 움직여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막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은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게 그 기간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기간이 한 2, 3년밖에 안 된답니다. 2, 3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또 끊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 그런 상태구나. 이제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러면 이 도파민이 딱 분비가 이제 2, 3년 지나고 끝이 나면 좀 사랑이 식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신에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은 막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잔잔히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이제 이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여기도 혹시 부부 사이 안 좋은 분 있습니까? 예. 막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안달인 뭐 이런 부부 있잖아요. 그래, 오랫동안 이 서로 막 그냥 원수같이 지내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에게 옥시토신을 딱 호르몬 주사를 놔주니까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지더래요. 그 여러분들이 왜 싸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싸우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세상에 또 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도하는 사람은 왜 외도를 하느냐? 그 도파민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람둥이들의 특징이 그 도파민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 도파민이 이제 뭐 2, 3년 지나고 나면 끝나면 이제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그냥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해놨는데 그러려면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표현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자주 싸우시는 분들은 아 옛날 참 한때는 우리도 참 열렬히 사랑을 했었는데 아 이게 자연의 섭리구나. 도파민은 끝난 거고 이제 우리는 이 옥시토신이 자꾸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에게도 이런 신경전달계 호르몬을 주사를 해주니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부부가 사이가 좋아지는 이렇게 사람의 그 주사약 하나로 사람의 어떤 그 부부 사이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가씨가 마치 그 메뚜기에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물가로 가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사단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줄로 착각하지만은 사실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속아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저서 가운데도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라는 마인드 책 1집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그 책을 읽어보고 아니 책 제목은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했는데 왜 그 누구냐를 안 밝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악한 영이 역사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집, 3집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밝히면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그걸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구분을 할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제 주제는 티와 들보였고 오늘은 가라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예, 가라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은 자, 이 좋은 씨가 뿌려진 자리자리마다 가라지를 뿌려놨을 때 그걸 덧뿌렸다는 거예요. 그냥 좀 몇 군데 그냥 좀 휙 뿌리고 간 것이 아니라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곳곳마다 다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은 좋은 씨를 심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잘 때, 모를 때 와서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데 자기는 좋은 씨가 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이 여러분을 조종을 하는데 어떻게 조종을 하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순수한 마음이나 좋은 마음이나 충성된 마음이 들어지면 그 마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걸로 신앙을 하려고 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걸 믿는데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순수한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이고 좋은 마음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이미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가지고 신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미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고 그 다음 이 가라지가 언제 나오느냐 그 시기는 사단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나와서 분한 마음을 갖고 서운한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거스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종을 대적하고 이런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좋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예전에 아들 삼형제를 둔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내가 병으로 죽고 나서 재혼을 안 하고 내가 만약 재혼하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기 아들, 새 아들은 고생하겠다 싶어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하지 않고. 그 아들들이 어려서는 몰랐는데 아들들이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이런 나이에 혼자 되셨는데 그래 얼마든지 재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 법도 한데 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아들 삼형제를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이 아들 삼형제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들 삼형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크게 다치셔가지고 정신이 깨어나지 않고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 삼형제는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된다고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삼형제가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는데 그 아버지는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아들 삼형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세 명이 다 오지 말고 와도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당번을 정하자.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보살펴드리자. 아, 예, 형님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삼형제가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병원을 왔어요. 또 그러기를 몇 달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당번을 누가 하느냐 형제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야, 이번 주말에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네가 한 번 더 해라. 아니 형님 지난번에도 그래 이야기하시더만 나는 어디 뭐 바쁜 약속 없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형님. 이제는 아버지 당번을 누가 하냐 티각태각 싸우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그러기를 또 몇 개월 가니까
무슨 의논을 하냐면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 마음은 변하지요. 왜 변하는지 압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람 마음이 변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져도 좋은 씨를 뿌려도 사단은 그 좋은 마음을 갖는 마음마음마다 가라지를 덧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좋은 마음, 내 진실한 마음, 내 충성된 마음, 내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게 선한 거고 충성된 거고 좋은 건 줄 알지만은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로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사단이 원하는 목적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호를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측근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며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 보면 이 농부들은 그냥 자기 땅 없이 자기 포도원 없이 그냥 품을 팔며 가난하게 사는 농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기 땅 없이 그냥 소작농으로 산다는 것은 늘 가난하고 또 특히나 보릿고개가 오면은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되고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도 땅 주인에게 세를 다 주고 나면 돌아오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 가난의 연속이고 배고픔의 연속이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냥 포도원을 그냥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준 것, 포도원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갖추어 주는 거예요. 산호를 두르고 접자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모든 걸 갖추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농부들 마음에 야 우리 주인 참 너무 고맙다. 야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주다니 전에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게 살았는데 주인이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주고 난 다음부터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아이들에게도 배고프지 않도록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이 주인은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전에 우리가 가난했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게 다 우리 주인 덕분이야. 그러면서 주인을 향하여서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 세 명의 아들들처럼 아버지를 향하여서 각별한 마음을 가졌는데 처음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는 산소호흡기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처럼 이 포도원 농부들도
처음 고마운 마음은 간데온데 없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주인을 향하여 참 고마운 마음 갖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 주인으로부터 종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왠지 이 종들이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돼 있는데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 농부들 마음에 종들을 잡아 죽이고 더 많은 종을 보내니까 또 그와 같이 하고 나중에 아들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공경하지라고 주인이 생각했는데 아들마저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은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농부들이. 자, 이게 자기 마음을 믿은 결과인 거예요. 이 농부들은 농부들의 마음에 우리 주인 너무 고맙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딨냐. 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이걸 통째로 종들에게 주는 이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당시 종들은 그냥 노예처럼 정해진 그런 기간 동안 아무런 재산을 모으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라고 일만 해야 돼. 노예처럼 일만 해야 되는데 자기 소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 자기 포도원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이건 꿈만 같은 일인 거예요. 너무 고맙다. 자,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농부들의 마음에 주인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악한 영은 이미 그 마음에 가라지를 다 덧뿌려 놓은 거예요. 자, 그 가라지가 나오니까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오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면서 아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가 덧뿌려진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또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 마음 따라서 신앙하려고 하잖아요,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사단은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려 놨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그래서 사단은 그걸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목적지로 조정해 가서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잠언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6절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은 그 어떤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충성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이미 사단이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듯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할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미련한 자는 속기 쉬운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미련하면 잘 속잖아요, 보면은. 그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여러 범죄가 있는데 범죄를 분석해 보니까 사기죄 있잖아요. 사기. 이 사기 범죄 1위 나라가 어딜까요? 뭐 1위 안 좋은 거 1위 하면 그냥 대한민국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 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인구 100명당 1명꼴로 사기를 당했대요. 그 여러분들 가운데 사기 당해본 분들 계시죠? 예. 뭐 별로 여러분 사기 당하신 분들 너무 여러분 자책을 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사기꾼 나라에 살고 있구나.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사기 범죄 1위인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아, 나만 사기 당하는 게 아니고 100명당 1명꼴로 사기 당하면 여기도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 사기 당한 사람이. 뭐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부부 같이 왔는데 손 들면 너 무슨 사기 당했냐고 또 하면 또 옥시토신이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또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을 믿는데 특히나 사람들은 자기 참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을 믿는 거예요. 충성된 거라고 순수한 거라고 진실된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미련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니까 사단에게 속는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당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을 하다가 교회하고 멀어진 사람들 마음에서 갖는 마음의 구조를 보면은 자기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했는데 뭐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뭐 마음이 다쳤다.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가라지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는 충성된 마음마다 순수한 마음마다 진실된 마음마다 전부 다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는데 자신은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좋은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라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은 그걸 볼만한 눈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 보이면서 이제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순수한 마음,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대적할 마음이 덧뿌려져 있는 충성된 마음, 거스릴 마음이 덧뿌려져 있는 진실한 마음,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야, 이거 이미 가라지가 다 덧뿌려져 있는 거고 말하자면 이미 오염이 된 거구나.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음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하면은 결국에 가면은 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신앙을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마음이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음이다. 야, 그거 사탄이야 하고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만이 이걸 분별하고 이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그 마음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 가식적인 마음이거나 뭐 속에는 그런 마음 없이 마음은 딴 생각 품고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말대접으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인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어떤 그런 진심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냉정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면서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거절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야 넌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며 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마음에 그건 진실된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거 사탄이야. 그건 마귀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을 거절하지 않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충성된 마음을 거절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베드로의 충성된 마음, 저기는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거야. 좋은 씨를 심을 때,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은 반드시 가라지를 덧뿌려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려놨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지는 이 충성된 마음조차도, 진실된 마음조차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거절했는데도 또 베드로는 이 자기를 믿는 이 마음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역시 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26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또 역시 베드로의 마음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베드로야 네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은 이미 가라지를 덮으려 놨어. 이미 사단은 그 마음에 네 진실된 마음에 네 순수한 마음에 가라지를 덮으려 놨기 때문에 너 안 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고 네가 저주하며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 순수한 마음을 믿고 자기 진실한 마음을 믿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악한 영에 끌리고 있지 말씀에 끌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안 들어오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단은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자기 진실된 마음을 믿게 하고 자기 순수한 마음을 믿게 해서 사단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이용당해서 악한 영에 끌려서 다니게 되는데 그건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사단은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지금이야 건강식품이 많이 널리 알려져서 정말 어느 것이 좋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건강식품이 있는데 이 청년은 우리나라에 이 건강식품이 막 시작될 점에 초창기에 건강식품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젊은 나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으켰어요. 직원이 60명 정도 되는 회사를 가질 정도였으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한 거죠, 보면은. 그리고 장사는 계속해서 잘 되고 건강식품 잘 팔려나가고 계속 확장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후배가 와서 선배님, 이번 주말에 뭐 하십니까? 하고 묻더래요. 이번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 없는데, 아, 그럼 선배님 저 따라가실랍니까? 어디를? 아, 예, 경마장에 한번 갑시다. 거기 뭐 타러? 뭐 특별한 약속도 없고 뭐 특별한 계획도 없어서 후배 따라갔대요. 자기는 뭐 경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었고 도박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거기 갔으니까 어느 말이 우승할 건지 적은 돈을 걸고 배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어이, 자기가 딱 그 선택한 말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당금이 주어지는데 뭐 적은 돈을 갖다 걸었기 때문에 큰 돈이 뭐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은 자기 그냥 우연히 맞았겠지. 뭐 내가 뭐 경마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냥 우연히 맞았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심심하면 후배 또 가자금 따라서 한 번씩 갔대요. 근데 이상한 것은 갈 때마다 자기가 선택한 말이 우승을 하거나 상위권에 들어가서 배당금이 주어지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청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사람들이 왜 이걸 못 맞추지? 아니, 뻔히 보면은 어떤 말이 지금 뭐 우승을 몇 번 했고 어떤 말이고 딱 보면 이게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지? 그러면서 야, 이건 내가 경마에 소질이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매 주말마다 경마장에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미삼아서 거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걸어보는 거예요. 배팅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근데 늘 읽는 것도 아니고 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돈을 큰 돈을 거니까 막 더 짜릿짜릿하면서 막 흥미진진해지더래요. 근데 문제는 자꾸 돈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한 판만 잘하면 한 판만 잘하면 하면서 경마에 빠져들면서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어놓은 그 사업체도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이제 신용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빠져나가진 않아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20년 전쯤 될까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상담해 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왜 20년이라는 세월을 왜 밝히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액수가 20년 전에 얼마나 큰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굳이 밝힌 거예요. 자기 남편을 데려왔는데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큰 돈을 잃었는 거예요. 이 아내는 옷가게를 하면서 제법 잘 되는 그런 자리도 좋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이 남편은 그 당시 도박을 해서 6억을 날린 거예요. 20년 전에 6억이니까 굉장히 크죠? 뭐 지금은 안 크냐? 지금도 크죠.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날렸으니까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아마 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해서 교회를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남편하고 상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서. 그래서 막 자기가 도박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도박을 해가지고 또 돈을 이렇게 잃고 번번이 또 이러면서 그런 어떤 마음을 뭐 잘 못 끊는다든지 또 아니면 마음에 뭐 좀 눌리는 마음이라든지 뭐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줄 알고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동전 두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생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왜 동전 두 개가 왜 필요한가? 그때 빠찡코 하는데 슬롯 머신 하는데 동전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분은 돈을 그렇게 잃었지만 동전 두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생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동전 두 개만 있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 그 생각 안 하죠? 로또 복권만 사면 언제든 인생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 사보지만 안 되죠, 보면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내 진실한 마음은 믿고 내 순수한 마음, 내 충성된 마음을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수했는데, 나는 충성된 마음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종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틀어지고 삐딱해지고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아니요, 원래부터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 가라지를 다 덧뿌려 놨는데 순수하게 알곡만 뿌려져 있는 좋은 씨만 뿌려져 있는 밭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중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믿고 충성된 마음을 믿었는데 그걸 믿는 것이 마치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나는 동전 두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충성된 마음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어떤 시험이 들거나 마음의 판단이 되거나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이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 마음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도 거짓되고 진실된 마음도 거짓되고 충성된 마음도 거짓된 것이 가라지를 덧뿌려 놨는데요.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건 사단이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꽃을 피는데, 꽃을 피우는데 왜 꽃이 피는지 압니까? 봄이 되면 피는 꽃이 있고 가을이 되면 피는 꽃이 있죠? 왜 봄이 되면 많은 꽃들이 왜 꽃이 피는지 아십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이 식물들은 밤의 길이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피는 꽃이 있는 거예요. 국화꽃 같은 거 가을에 피는 것은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식물을 단일 식물이라고 하고 반대로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 꽃을 피우면 장일 식물을 해서 밤낮의 길이를 얘들이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꽃을 키우는 하회 농장에서는 만약에 하우스에 막 한 다섯 동의 하우스에 국화꽃을 심었는데 이 꽃들이 자연적으로 하면은 한꺼번에 다 몽울이 지고 한꺼번에 다 피겠죠? 그럼 그걸 다 어디 갖다 팔아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밤낮의 길이를 조정해서 물량을 보면서 아, 이번에는 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한 동에 있는 꽃을 피워야 되겠다 해서 밤의 길이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장 주인이 꽃 피는 시기를 이 꽃이 피는 꽃이 몽우리 가지고 꽃이 피는 시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 이 가라지가 나오고 가라지가 나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시기를 사단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심기는 진작에 심어놓고 그 마음을 언제 이걸 가라지가 나오게 할 거냐, 이거는 사단이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하다가 마음이 틀어진다든지 막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다가 에이 뭐 이제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막 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막 서운하고 섭섭해서 절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풀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 원인은 악한 원수가 이미 가라지를 덧뿌려 놓은 데 있는데 이제 사단이 그 마음이 그 가라지가 언제 나오게 만드느냐. 그래서 사람과 갈등해서 아니면은 교회와 종과 갈등해서 그때 가라지가 나오게 만들면서 마치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을 닫았다고 쏟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려 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지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마음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에 가면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은 복음을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순수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믿고 신앙하고 그 마음 믿고 주를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보면 가장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마음의 구조인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 마음에 딴 것 아니고 자기를 딱 믿게 만들면 그때부터 도박에서 못 벗어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빠찡코 슬롯머신 도박장 주인이었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사람 인생 망쳤대요. 여러 사람 도와줬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그 도박장에서 이제 슬롯머신 탁 땡기면은 그게 딱 세 번 세 번 세 번 맞아서 동이 막 촥 쏟아지는 그걸 도박장 주인이 원격으로 조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딱 손님이 오면은 뭘 파악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계속 올 사람인지 한두 번 하고 말 사람인지
그걸 파악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 보니까 막 좀 막 즉흥적이고 막 좀 감성적이고 막 왜냐면 막 뭐 좀 터지면 와 하고 막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이런데 쉽게 빠져들고 오늘 돈을 따서 가게 만들면은 이 사람은 계속 오겠다 싶으면 원격으로 그 사람 기계에서 딱 돈이 터지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면 막 본인이 막 운이 좋아가지고 막 팍 그렇게 이제 맞아 떨어진 줄 알고 막 좋아하면서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음료수 한 잔씩 다 돌리면서 막 기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눌러준 줄도 모르고. 그래,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터뜨려줄까? 그래서 뭘 만드느냐. 그 도박하는 사람 마음에 자기를 믿도록. 야, 사람들이 왜 저걸 갖다가 못하냐. 난 이렇게 딱 순간을 잘 노려가지고 딱 하니까 맞아 떨어지는데. 되는데. 그래,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믿게 만들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을 믿게 만들고 여러분의 충성된 마음을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은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사람, 가장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순수한 마음과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사단이 조정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은 그냥 도망가고 만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떠나가는 왜 그런 길을, 그런 삶을 베드로가 사느냐. 그만큼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마음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한 자기를 믿는 마음이 드니까 사단은 이 베드로를 가지고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면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대적하고 더 크게 부인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그게 가라지라는 여러분 마음에 내 순수한 마음은, 내 진실한 마음은 진실한 게 아니고 순수한 게 아니고 가라지가 이미 덧뿌려져 있구나. 이거 믿으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냐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제 가라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 이 가라지가 드러날 때 아니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주인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자, 이 가라지를 그러면 뽑아내버려야 되느냐? 아니, 그거 뽑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한다면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 가지고 주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제 가라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라지를 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월을 그 가라지와 싸우느라고, 그 가라지 제하려고, 가라지 뽑아내려고 세월을, 허송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 그거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가라지는 그냥 두고 그냥 알곡만 키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하는 어떤 부분을 이걸 제하고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두고 그냥 알곡만, 곡식만 키워가는데, 자,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자, 우리 속에 첫 번째는 내 진실한 마음이나 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거짓된 것이구나. 결국은 이게 대적이 되고 이미 악한 영이 우리 속에 가라지를 덧뿌려 놨기 때문에 이 마음 믿으면 안 되구나 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스리는 마음이나 내 마음에서 비판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이걸 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참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거짓된 것이네. 자,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산 신앙인들의 마음을 보면은 이런 마음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더 귀하게, 더 신령하게, 더 큰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충성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쓰임을 받고 자라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이 마음이 한번 재지고 나면서 야, 내 좋은 마음, 내 충성된 마음으로 일한 결과가 결국은 내 마음에 가라지가 나오면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 나를 보면서 이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가라지를 제하는 게 아니고. 자, 성경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이 우물 곁에 앉아있는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민족을 위해 주려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였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그런 자에게 야, 네가 어찌하여서 동물을 치느냐 동포를 치느냐고 하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일이 탄로되면서 바로가 이제는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찾은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칭함을 받은 모세가 졸지에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그때 모세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모세가 뭐 지금 자기 위하려고 내 덕 보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아니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자기는 히브리인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했잖아요. 정말 백성을 위해 주는 진실된 마음이었잖아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를 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히브리인들을 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모세의 마음에 진심으로 정말 자기 동포를 위하고 히브리인을 위해야 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뭐가 덧뿌려져 있다고요? 예, 가라지가 이미 덧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마음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가라지가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로에게 고발이 되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 민족을 위해주는 이 모세를, 아무렴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 있으면 저거를 위해도 조금이라도 더 위해줄 텐데 이런 나를 어떻게 고발할 수 있어? 우물가에 앉아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모세의 마음에 우물가에 앉아서 미디안 광야에 쫓겨 도망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압제받는 히브리인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바로의 손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들까요? 저 때려 죽일 놈들 다 망해버려라. 야 이놈들아 평생 종노릇 해라. 거기서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라. 그 마음 들겠죠?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에 자기가 장성한 후에 형제들을 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 노예로서 압제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위해줄 수 있으면 위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막 들 때 모세가 그 마음 믿었죠? 근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 앉아 뭐 한다고요? 이 썩을 놈들. 평생 종노로 태먹어라, 이놈들아. 자, 그런 자신을 본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좀 전에 내 백성을 위해야 돼. 우리 히브리인들 지금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도 좀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고발한 자를 비롯하여서 막 그 히브리인을 향하여서 저러니까 종노릇하지 인간들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가라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마음 믿으면 안 되겠다. 자, 주님은 모세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히브리인을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인데 왜 그 마음으로 일하게 안 하고 다 망하게 하느냐. 모세의 마음에 그걸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 믿지 마라. 네가 히브리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너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시식대면서 나쁜 놈들아, 이 썩을 놈들아, 니들이 나를 고발해. 그러면서 막 들 때, 그래서 네 마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려고 하는 이 모세를 다 망하게 하면서, 야 이것도 거짓된 거구나.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치리자로 세우려고 하시구나. 자기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겨우겨우 회복되어가지고 가정총무로서 살고 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을 뿐인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의 마음에 자기는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이제 내가 종으로 팔려왔는데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고 가정총무로 삼아주는 이런 주인이 어디 있나 싶어서 충성된 마음으로 했는데, 자,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요셉의 마음에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제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셉의 마음을 보면 형들을 향하였어도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였어도 보복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45장을 찾으십시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형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에는 처음 요셉의 마음에 자기 좋은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 마음도 아니고 또 그 마음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그 죄를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욱하는 마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안에 요망한 계집 내가 죄를 지었는지 네가 죄를 지은 건지 밝히자 해가지고 불러다가 밝힌 것도 아니었고 자, 그 가라지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제안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주님의 뜻만 키워가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히 차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 전국 순회 공연하면서 방문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칸타타 공연 중간에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다양하게 여러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참 감사한 거는 전에는 공연장에서 막 메시지를 못 전하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정착이 되어서 의뢰이 그냥 성탄 메시지 전하는 것은 아예 그냥 공연의 행사의 하나로 사람들도 청중들도 관객들도 아무도 요동하지 않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특히나 이번에는 군부대 장성들이 많이 오셨어요. 서울에서는 별 4개 되는 분도 오셨는데 그 많은 장성들이 오시면서 앞으로 올해죠. 올해는 여러 부대에서 합창단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질 것 같다는 막 소망스러운 마음이 들고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막 늘 새로운 소망 또 막 새로운 기쁨 새로운 기대 새로운 그런 마음들이 늘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실 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8장 이야기도 하시고 성경 이야기를 그냥 아예 하신 그런 메시지도 많았는데 요한복음 8장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처음에는 이 여자의 마음에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음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을 때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히 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을 때는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소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욕망이, 음욕이 두를 자리가 없었다. 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자, 그게 가라지를 두고 알곡을 키우는 신앙의 길과 같은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에 가라지는 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니까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형들을 향하여 보복할 이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쭉 되어진 거 보니까 내가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꿈을 이야기할 형들이 그렇게 화낸 일도 아닌데 자기 화를 내고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이제 노예로 판거나 그래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내 인생 이렇게 노예로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마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된 것, 가정 총무가 된 것, 감옥에 가게 된 것, 이 일련의 사건들이 쭉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치리자로 삼으시려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뜻에 가득히 젖으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손자를 예를 들면서 손자가 미국에 목사님 가시면 늘 햄버거를 사주는데 햄버거를 가득히 이제 먹고 배가 부르면 야, 응? 더 먹을래? 하면 아니요, 할아버지 더 못 먹어요.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우리 마음에 감사로 가득 차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고마운 마음이 가득 차면 그 죄악이 욕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부분을 메시지로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가라지 뽑아내려고 예수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한 마음이나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그 마음으로 배부른 삶을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가라지 뽑아내려고 세월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도라는 거예요. 그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알곡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키워나가면 다른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라지가 나와서 거스리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 예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가라지가 드러나게 하는 예를 아주 적합한 예가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내가 이 문둥병만 고칠 수 있으면 뭘 못하겠나 그래서 잔뜩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금 6천 개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작아도 6천 개면 얼마나 많아요 보면 은10달란트 의봉 10벌 내가 문둥병만 고칠 수 있으면 막 뭐든지 아낌없이 드리고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다 해서 선지자 앞에 갔는데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뭘 뿌렸을까요? 예, 가라지를 이미 더 뿌려뿌린 거예요. 자, 그것이 나오는 시기는 누가 조종한다고요? 예. 마귀가 그걸 조종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가니까 왕이, 야, 이거는 필시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내 문둥병을 고치냐?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내게로 보내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으로 보내는데, 그때 나아만 장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나아만 장군이 그냥 신복 하나 데리고 말 타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까지 가라는 거예요. 약간 열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거기서 지금 돌아갈 수는 없어. 가라지가 나올 뻔한데 사단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더 있으라 하면서 가라지를 피우진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사마리아 있는 선지 앞에 갔는데 선지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하라는데 그때 가라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분한 마음으로 딱 떠나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가라지는 나만 장군이 금 6천 개 준비할 때부터 이미 뿌려져 있어. 내가 선지 앞에 문둥병아 고칠 수 있다면 뭘 못하겠느냐. 그 마음 믿으면 안 되는데 나만 장군이 그 마음을 믿고 가다 보니까 분한 모양으로 떠나오는 대적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발견한 것, 또 요셉이 발견한 것,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 베드로가 발견한 것, 다 공통적인 게 내 마음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순수한 마음도, 내 진실한 마음도, 내 충성된 마음도 이건 사단이 이미 가라지를 덧뿌려 놓은 마음이야. 언제 가라지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제 한참 살다가 가장 대적할 때쯤 됐을 때 가라지가 나와서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진짜 구원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위에 살아왔는데 천만에요. 거기에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드러나기는 지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은 이미 가라지를 덧뿌려서 대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순수한 마음을 믿는 사람, 자기의 진실을 된 마음을 믿는 사람일수록 가장 복음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진실된 마음도, 우리의 순수한 마음도, 우리의 충성된 마음도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리오 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나니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니. 내가 이 마음 믿으면 망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세워줄 때, 자기를 인정해 줄 때, 그때는 진짜 이 한 목숨 바치리 하면서 충성할 수 있지만은 자기를 거절할 때, 그때도 내가 손해가 날 때, 그때도 이 한 목숨 바치려 하면 충성할 수 있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주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사랑이 뭐가 사랑이란 말이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에요. 왜?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는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진실된 마음, 참된 사랑 없단 말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신앙을 하다가는 가장 대적이 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삶을 살다가 시글락에 갔을 때 야 진짜 시글락 여길 잘했네 이렇게 참 성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자본 적이 이게 지금 몇 년 만이냐 야 다윗 따라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자 그러고 이제 전쟁에 나간 터에 통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을 치고 불사르고 대소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자. 다윗 때문이다. 아니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는 언제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손해가 날 때 자기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어질 때 언제든지 대적이 될 수 있는 이것은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마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그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 그 마음마음마다 다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나는 한때는 순수했는데 야, 내가 그래도 한때는 좀 참 충성된 마음으로 살았는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다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는 마음이라서 하나님은 그 마음 믿지 말고 야, 네 좋은 마음도 네 충성된 마음도 믿지 말고 네 악한 마음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채우고 사는 삶.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지금 내게 들려지는 선지자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면 그 음성만 들어야 돼요. 그것만 참인 거예요. 다른 모든 건 다 거짓된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내 마음을 믿었다가는 악한 영에 끌려서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자, 영가씨가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은 이 메뚜기는 자기도 모르게 물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어가 아니라 그러고 영가씨의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은 오늘 내게 종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만 나아만 장군이 내 충성된 마음 금 6천 개 드리고 또 필요하면 더 드리고 모든 걸 드리려 하는 그것도 믿지 말고 분한 마음들 그것도 믿지 말고 지금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 자 그래서 그 선지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데 사단은 그걸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종의 말씀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근위를 짓밟아 놓으면서 마음의 종을 제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정말 악한 자가 원수가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내 진실된 마음, 내 순수한 마음, 내 충성된 마음마다마다 덧뿌리고 간 가라지가 있어서 내 마음 믿으면 안 된다. 이 마음 믿으면 결국은 대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로 한 말씀처럼 내 마음은 가라지가 덧뿌려진 마음이다.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이 선만 정확하게 가져도 지금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진실된 마음을 믿었고 또 우리 순수한 마음, 우리 충성된 마음을 믿고 그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두 번 실패해 보면서 내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주를 위하려고 해도 자꾸 대적이 되고 아닌 모습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잘 못해서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이미 가라지를 덧뿌려 놨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진실된 마음이 있어도 가라지가 덧뿌려진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말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종의 음성 앞에 그대로 받는 마음 하나 있으면은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자기 마음 가라지가 덧뿌려진 악한 마음이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란 사실을 알고 그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2부 또 상담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상담하면서 또 그룹교제도 있으니까 각 방으로 가서 그룹교제도 하고 새로 오신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